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뭐 시대가 변하고 사회나 가족 구성원이 많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예전처럼 추석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이제 추석하면은 굉장히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 기억하면 손꼽아 기다렸던 날 중에 하나가 추석. 친척들이 그렇게 오는 게 기쁘고 좋았던. 1년 중에 어쨌거나 추수를 하는 때 그렇게 되면 먹을 것이 많고 음력 8월 15일이 1년 중에 가장 큰 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날을 더 기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빔, 이제 추석 맞이해서 새 옷 입는 거 생각하면 되게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추석 빔을 입는 이유도 그런 거더라고요.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옷을 이제는 바꿔 입어야 되는 계절이 됐기 때문에 추석을 맞이하고 그때 이제 새 옷을 입는 문화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고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 명절 때 조상들이 이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은혜의 감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추석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 온 식구들이 다 모이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게 추석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명절에 모이는 것이 힘들죠. 세대가 변하고 가족 구성도 변하고 추석에 대한 이런 모임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추석 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단 싱글들 이제 결혼 언제 하냐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늘 스트레스고 더군다나 그냥 그것만 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친척들 중에 아니면 또 아는 누구와 이제 비교해 가면서 누구는 그랬다는데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취준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역시 동일하죠. 그러면 언제 취직하냐, 뭐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누구는 이런 데 취직했는데 이런 비교들 당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합니다. 며느리들, 와, 며느리들 또 명절 때 며느리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죠.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명절 끝나고 나면 직장인들 명절 증후군이 생겨서 출근해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 만큼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 우리 명절 보내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명절을 지나면서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9월이면은 10월, 설이면은 3월. 이때가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번 추석 때 이제 부부가 싸워요. 시댁에 가든 친정에 가든 여러 가지 일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설 때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뭔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쌓이고 쌓여서 아 진짜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설 때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설에 싸우면 추석 때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과 10월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더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더 어렵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시간이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은 더욱더 어렵죠. 제사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동안 얼굴 안 보고 살 때는 그냥 별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을 얼굴 만나는 그날 뭐 이제 술을 한잔 드시든 아니면 어떤 일이 터지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싸움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말자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만나지 말자 명절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각자 드리자 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돌아왔어요. 또 이제 각자 고향으로 가족들에게 가서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 일단 족보 하면은 저는 할아버지들이 생각나요. 옛날에 시골에 이제 명절 보내면 이제 성묘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증조 할아버지 묘소에 비석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이제 쭉 기록된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는 딸들은 기록도 안 되죠. 아들들만. 그래서 이제 우리 친척들 쭉 이제 퍼져 있는 이제 그 써 있는 비석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시면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죠. 누구는 어디 있고 누구는 어디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족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를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가족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지나간 역사 없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족보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후손들이 이 땅에 오게 될지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와 같은 것이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짠!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는데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명단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명단을 적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14대 14대를 끊어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거기 안에 있는 특별히 나오는 다섯 명의 여인들에 대한 명단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섯 명의 여인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문화도 우리랑 비슷하게 남자들 위주로 쓰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 안에 여자 다섯 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 다섯 명을 가지고 이 후손들이 다 나왔겠어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섯 명만 추려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명이 누구냐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다섯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다말입니다.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예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죽고 막내를 아빠 이 시아버지가 안 죽고 같으니까 이 시아버지를 창녀인 척해서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근친을 통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통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말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할 만한 일을 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분분하더라고요. 이 라합이 그 기생 라합이냐. 여리고 정탐할 때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그래서 구원받았던 그 라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땅에 오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 룻입니다. 근데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룻기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여러분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물론 한 핏줄을 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저주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 모압을 저주하냐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여호와의 그 가족 총회 안에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못 박았던 사람이 모압입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예 들어오지 말라. 얘네 모압 족속 그 사람들의 속한 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이 모압 출신의 룻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여인은 1장 6절에 나오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훌륭했던 다윗이 유부녀를 겁탈을 합니다. 유부녀를 겁탈했을 뿐 아니라 그의 충실한 부하이고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이 남편을 그냥 뭐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 안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대가로 치르게 하십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처녀였잖아요. 그냥 처녀도 아니에요. 정혼자가 있는 처녀입니다. 그 처녀가 뭘 합니까? 임신을 합니다. 근데 남편과 그 정혼자라고는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죠. 일반적으로 이 아이는 뭡니까? 사생아입니다. 정혼자가 있는 상태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이 어떤 씨인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건지 말도 안 된 이야기일 뿐도 아니라 어느 놈의 신인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누가 봐도 마리아는 정혼자인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더러운 여자 취급받을 법한 도래마저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 여자들의 명단을 적어놨을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닌 관계가 아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복음서의 마태복음의 가장 첫 장에 기록돼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이것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를 알고 있냐면 율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구약의 역사에 이 이름만 딱 들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는 그 배경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그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라합은 둘째 치더라도 다말 이야기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요. 룻? 바세바?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왜? 라고 의심을 할 만한 유대인들이 읽는 그 마태복음에 이 명단이 기록돼 있을까? 야, 이 복음서를 읽자마자 봐봐, 예수님 가짜네. 이런 걸,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게 무슨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어떻게 이 예수가 메시아야? 말도 안 되지. 흠없고 정말 거룩하고 티 하나 없이 오셔야 될 그 예수님이 이런 집안에서 이런 가문에서 이런 족보를 따라 왔다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명단을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여인들의 명단,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죄, 사람이 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의 한계, 이런 것들을 뭐 하시는 분이냐면 뛰어넘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돼서 뭔가 완벽하게 우리 안에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들, 그것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 아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기본적인 생각들을 처음부터 부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모습으로 와야 돼, 이런 혈통을 따라와야 돼 했던 모든 그들이 스스로가 갖고 있던 가치들을 철저하게 부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모르는 저 옛날 조상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절 때 모여서 만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를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헐뜯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 진짜 이게 뭐 소망이나 있을까 싶어 할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족보가 그냥 예수님만 뚝 떼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족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막상 우리의 족보를 명단을 쭉 나열해 보면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빨 통할 만큼 가진 것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되고 다 잘 되고 있어서 아닙니다 라고 말할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말도 못하고 침묵하지만 이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한 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상황 안에 우리의 가족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볼 필요도 없고, 나를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족보 안에 있는 이 여인들 중에,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도 없고, 자기 남편들도 다 죽고, 모든 것이 실패했던 상황, 나오미와 같이. 하지만 이 룻이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라고 하고, 그 어머니를 쫓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룻이라고 한 사람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룻과 같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눈으로 우리가 들려지는 귀로 판단할 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겠죠. 모임에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시키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소망이신 것에 대해서. 이 집은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지 같은 집 구성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욕하면서 저주하며 떠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그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수많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장면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냥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굳이 그 이야기를 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 여전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세대를 거쳐왔던 수많은 문제 있지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계를 통해서 우리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믿고 나를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시댁을 갈때 며느리가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들로서 그 집안에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처가에 갈 때 마찬가지죠. 사위는 그 사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딸로서 축복의 통로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다 중재자가 있는 거잖아요. 통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기도해 주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갈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든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됨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소망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훗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족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과 문제투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족보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 안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에는 뭐 어떻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돌이키는 그 돌이킴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소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족보 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역전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명절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이 명절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